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묵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구약 458페이지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늘 설교의 주제에 넘어가지 않고선 신앙 성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좀 잘 듣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라는 용어는 사실 하나님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하는 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수소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났고 우연히 아메바에서 어류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기적조차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 응답조차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우연이야. 우리는 막 은혜 충만해서 전도하려고 야 친구야 일로 와봐 믿지 않는 친구 데리고 와서 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어 막 핏대를 세우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던 믿지 않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우연이야. 우연의 일치야. 그런 일은 일어나. 우연이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 무의식 가운데 이거 우연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어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이 있어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여기 있게 됐고 우연히 하나님 믿게 됐고 우연히 미국 플로리다 게인스빌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우연히 게인스빌 한인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히? 그래서 억울합니까? 내가 옆에 사람과 괜히 결혼했네. 우연히 만나가지고 우연히 이 교회 가지고 딴 교회 갈 걸.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우연을 필연으로 보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필연,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요. 성장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발목 잡히면은 신앙이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다양한 본분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을 건너뛰어야지 신앙 성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발목 잡히면은 더 나아가질 못합니다. 더 뚫고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을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다녔어요. 사울이 곳곳에 방을 붙입니다. 어떤 방을 붙이냐면 저 다윗이란 놈을 잡아와라. 그 놈은 반역죄인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자리를 노린다고 사울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뒤집어 씌운 죄의 몫이 반역죄였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래서 전국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저 다윗을 잡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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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곳곳을 도망 다니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 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라는 놈 잡아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숨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심한 곳이 어디냐? 블레셋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천하의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 나라로 자기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스라엘 지역에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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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결국에 도망간 곳이 블레셋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 블레셋도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도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어느 지방으로 도망갔냐? 가드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블레셋 출신의 가드 출신의 골리앗. 다윗이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죠?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가드 출신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유명세를 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숨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숨는다고요? 그 가드 지방으로 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비참하죠. 천하의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골리앗 출신 그 지역으로 도망가요. 원수의 나라, 원수의 지역, 자기가 목을 벤 그 원수 출신 그곳으로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가드 지방으로 피신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가서 나 이제 당신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숨어 들어갈 때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뭐 아니면 도예요. 정치적 망명이 신청돼서 나를 이용해 먹을 그럴 생각을 아기스가 가졌다면 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이면 당장 목 베겠죠. 내 목을. 나는 원수의 나라에서 왔는데 게다가 다윗인데 평범한 인물도 아니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자칫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그 가드 지방으로 망명을 신청하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난 이스라엘에 살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블레셋 지역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건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래서 간 곳이 가드 지방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처음에는 이 정치적 망명을 허용을 합니다. 이용해 먹을 각오로. 저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이스라엘 군대 조직을 너무나 잘 알고 사울 왕의 군대 조직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좋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지방 성읍을 하나 주고 거기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자신이 데리고 온 병사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블레셋 안에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존심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장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이에요. 전쟁할 때 보면은요 진짜 잔인해요. 그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으글으글대는 속 안에서 분노가 치미는 사람인데 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려니 얼마나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나 이 몸 하나 살리려고 거기서 숨어들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불안석인 상황에서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전하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왕이 출전하거든요. 아기스 왕이 하필이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해요. 요 사건은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간 이후 좀 지나서의 상황이에요. 28장 1절을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진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내 조국을 향해 싸우게 된 거예요. 내 나라를 향해 이제 싸움에 출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28장 2절을 보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머리 지키는 자로 삼았다. 이것이 이 군대 용어로 표현이 되면은 경호대장입니다. 아기스 왕 옆에서 아기스 왕을 지키고 보좌하는 경호대장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꼼짝없이 다윗은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의 우두머리에 경호대장이 될 판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나가야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 저거 다윗 저놈 봐라 역시 저놈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놈 죽여라 당장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출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장 2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기스를 따라가면서 다윗은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저는요 상상을 하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스라엘과 싸우니 말이 됩니까? 내 조국을 향해서 싸우는 거, 칼을 드는 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발 어떤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소. 절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해주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한참 전쟁터로 이제 말 타고 가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뒤따라오면서 다윗을 본 거예요. 아기스 왕이 앞에 있으니까 다윗의 뒷머리를 봤겠죠. 그 다음에 막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다윗의 뒤통수가 먼저 보였을 거예요. 앞에 가고 있는, 말 타고 가고 있는. 그러면서 의아해했겠죠. 야, 저 누구냐? 저 아기스 왕 옆에 있는 쟤는 누구냐? 봤더니 다윗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블레셋 장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 블레셋 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블레셋 장군들은 아기스한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출전시키지 말 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저놈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놈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까? 제발 아기스 왕이요. 그만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아기스는 다윗을 끝까지 신뢰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것을 계속 원합니다. 아기스가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공동번역을 보면 아주 아주 리얼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찾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블레셋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었다. 이 자들을 돌려보내어 당신들이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오. 그가 싸움터에서 돌아설지도 모르므로 우리는 그와 함께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상전에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어찌 알겠소. 여기 있는 우리 군인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갈지도 모르오.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한테 한 말입니다. 저 다윗이 돌변해서 싸움터에서 저 사울과 내통해가지고 이 방향을 우리 쪽을 향해가지고 우리 목을 벨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놈을 믿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소? 절대 이것은 막아야 할 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한 장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일당 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혼자로도 좋기 우리 100명은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뒤에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요 표현을 또 쓰잖아요. 이것이요 그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유행하던 노래였어요. 다윗을 표현하는 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난 장수다. 그걸 노래화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퍼졌고 심지어 블레셋 지역에도 그 노래가 읊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블레셋 장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들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을 신뢰합니다. 계속 신뢰해요. 근데 결국 블레셋 병사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니까 결국 아기스는 마음을 접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시글락 지역으로 다시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이 작은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기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블레셋 병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스라엘 병사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아기스 왕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가왔을 때 그 이스라엘 병사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병사, 사실 자신의 병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은 진짜 역적 죄인이 맞습니다. 맞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신의 나라를 향해 칼을 뽑았으니까 당연히 역적 죄인이죠.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 곳곳에 방을 붙였을 때 뒤집어 씌운 죄목, 역적죄가 진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진짜 걸려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유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병사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저 다윗이네? 어떻게 우리 민족을 향해 저기에 우두머리에 서 있을 수 있어? 저게 말이 돼?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했을 것이고 다윗이 출전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전쟁에 나갔다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원수였던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민족을 치려했다는 과거가 있었다면 절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더라도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수의 나라에서 우리 민족을 쳤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먼 미래까지 다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은 일상적인 사건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선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사전에는 우연이 없으므로 신실하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삶은 어찌 보면 이게 뒤집어 가는 것 같이 보이고 꾸불꾸불해지는 길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방향이 제대로 된 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보다 귀하시죠? 이 예수님 말씀이세요.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대요. 그러니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털 몇 개신지 세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구절 보면은 진짜 감동받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신대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머리털 개수 한번 세보십시오. 세다가 머리털 다 빠질걸요?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상황과 돌아가는 환경을 신뢰하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평안, 행복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 찾아오죠? 고난 찾아옵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 왜 우리라고 안 찾아오겠습니까? 계속 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제일 먼저 보입니다. 처음은 슬퍼서 웁니다. 마음이 울 수 있고 직접 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와 원망 속에 삽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후회하죠. 아, 내가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인간과 대화를 했지? 내가 왜 그 인간 만났지? 후회해요. 그게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뭐 믿지 않는 자도 다 포함입니다. 제일 먼저의 반응은 후회와 원망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후회합니다. 과거를 후회해요. 아, 내가 그때 거기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 돈이 날아가지 않았을 텐데. 후회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 다음 핑계댑니다. 저놈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결국 핑계하다가 핑계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핑계하죠. 아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 여기서 말하는 섭리는요, 하나님께 핑계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핑계대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균형감 있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걸 진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있어요. 이거는 변치 마십시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 속에서 필요한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 믿음을 일단 우선 가지십시오. 그걸 가져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필요 없는 고난이라면, 정말 이거는 나에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였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끔 역사하셨을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일단 흔들리겠지만 담대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이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그다음 핑계대다가 그다음에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건 신앙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그다음 다른 사람 핑계대다가 결국엔 나를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주셨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질문 던지는 거. 자기 반성적인 삶은 아주 좋아요. 근데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인과응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구절들 많이 나옵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고난이 오는 원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제일 먼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그냥 규정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일수록 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아, 이건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자기를 정죄해요. 계속 자기를 정죄하니까 갖다나 고난 때문에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죠. 외적으로도 힘든데 고난 때문에. 내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 하나님과 멀어졌지. 나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지.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은 케이스들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는 성경의 책 중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욥기는 가장 중요하다고 뽑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가 없었다면
고난이 오는 이유를 전부 죄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으로 해석하기가 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지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 이게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욥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장, 욥기 1장, 욥기 2장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다가 욥기 3장으로 넘어가면 욥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욥도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해석해 주세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욥조차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왔다. 하나님 해석해 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결국 그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욥기 37장 이후에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해석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막 온 세상 만물에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언급하십니다. 뭐 암나귀가 어떻게 새끼를 뱉는 줄 아냐? 타조가 그 알을 땅바닥에 어떻게 그 숨겨놓는지 아냐?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이 세상에 해석할 수 없는 일 참 많지. 내가 주관자야. 너네 해석하지 마.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해석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놔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냥 신실하심에 맡기세요. 우리는 해석하다가 시험 들어요. 이거 왜 왔지? 왜 왔지? 이거 왜지? 모르는 것 갖고 우리는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지? 왜 이런?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우리 스스로 답을 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냥 신실하심에 맡기십시오.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런 과정 허락하셨겠지.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은 후에 욥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욥기 40장 4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온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거 해석할 수 있냐? 너 이거 해석할 수 있니? 너 이 사건 해석할 수 있니? 너 이거 장면 해석할 수 있니? 너 이 온 만물 다 해석할 수 있니?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이제는 입을 가린대요. 이제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저 이제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와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욥이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니까 이젠 손으로 입을 가려요. 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2장 5절 6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구절인 줄 아세요?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욥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간접적인 하나님을 알다가 이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욥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욥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레벨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고 그 결과 이제 욥의 신앙이 진짜 업그레이드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인과응보에 있는 사람의 신학적 사상으로는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고난을 겪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리는 없는데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이지? 엄마 아빠가 죄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나?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 당시 신학적인 배경으로 봤을 땐 이건 진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천지가 개벽할 발언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서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우리는 해석할 수 없으나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해석에 머리가 작동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또 따지지 마세요. 모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시는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하지? 또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머리가 작동해가지고 또 해석해요. 해석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해석할 수 없는 건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신실하심에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신학대학원 동기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자신은 다치지 않고 아버지만 다쳤어요. 아버지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아버지를 그냥 들쳐업고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고난이 왔죠? 아버지한테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죠? 아버지의 운전 미숙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옆에서 수다 떨어가지고 사고 난 인과응보에 과정이었습니까? 해석할 수 없죠. 왜 갑자기 그런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그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제 친구는 신학대학원생이었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인데 왜 이 고난이 왔죠? 이거는 해석할 수 없어요. 인과응보 사상으로. 자, 드디어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아버지는 이제 누워있고 아들은 옆에서 간호합니다. 이제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아버지의 다리를 보더니 깁스를 해야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호자 되는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깁스해야 되니까 입원 수속을 밟으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침묵이 흐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제 친구를 향해서 근데 당신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당신도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그 의사가 천사였어요. 제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지금 다리 아파서 누워있는데 보호자 되는 아들을 향해서 당신 얼굴이 이상하니까 당신이 더 아픈 것 같다고 한번 검사해보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믿고 검사를 했어요.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말기암이 나왔어요. 대장암 말기가 나왔어요. 3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지금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아버지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갔고 자기는 이제 보호자로 앉아있는데 의사가 나타나서 얼굴을 보더니 안색이 안 좋다고 검사해보자고. 근데 대장암 말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완전 고난입니까 이젠? 완전 이제 아버지도 고난이고 아들도 고난입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제 두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이제 죽게 생겼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제 친구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키모 치료를 4차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식이요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산다고 의사가 선고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이 그림에 그 친구가 재능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항암 치료 받는 사람에게 그 전시회 하면서 그 위로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친구의 경험을 여러분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의 교통사고 결국에는 선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떤 누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더 큰 일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내 친구가 쓰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살리려고 그 암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아버지의 사고를 통해서. 이거는 어떤 누가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이 온 게 아니라 뒤집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낸 거고 하나님의 또 다른 내 친구를 향하신 사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항암에 암에 걸렸지? 이제 치료받고 나서 그 암을 극복하는 과정을 너가 스스로 겪었으니까 또 다른 암 환자에게 위로의 천사가 되어라. 위로의 사명을 내가 부여하노니 너는 이제 치료 잘 받고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의미로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9장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와볼까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내 친구로 다시 경험을 적용해볼까요? 내 친구가 암에 걸렸다가 낫죠. 그러면서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펴주세요. 넘어질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이 결국 선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인과응보 사상은 아직 율법주의 시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의 잣대를 가져다 본다면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은 또 할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큰 일을 했던 영적 거장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답은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에서 보면 아프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가 아프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막 아파요. 고난을 겪어요. 그럼 인과응보 사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설교 역사의 거성들이 남긴 공통점이라는 책입니다. 설교학에서 보는 신학서적인데 그 책을 보면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설교가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다 몸이 다 아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회 대부였던 칼빈은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대요. 백스터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죽음 직전에 있는 몸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어요. 다 아팠어요.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설교가, 유명한 목회자 다 아팠다는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영적 거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하나같이 다 아프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누 목사님 다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인과응보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저는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고난이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툭툭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을 지워버리고 고난이 왔을 때 지금 혹시 여기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인과응보로 자꾸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겠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옵니다. 그때 진짜 평안함이 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실제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 부분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게 우리의 적용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에 반응해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 삶조차도 신실하게 경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다가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니까 받아들이며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건 합리화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그렇잖아요. 아,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이 왔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필연이야.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일이었어. 그러면서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세속적으로 살아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진짜 벌받는 거예요. 인과응보사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인과응보사상이 아니야 라는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세속적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막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인과응보사상이 거긴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죄 짓고 살았으니까 그 죄 때문에 벌받는 거, 그건 당연한 인과응보사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계속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믿음은, 영적인 담대함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이 삶의 과정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본인이 이러이러하니까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은 본인이 완벽하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완벽하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완벽하라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나도 신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리라. 그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적용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실함. 다시 말하면 성실함입니다. 성경에서 신실과 성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원어를 분석해보면 신실이라는 단어의 구성요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정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이게 신실함을 구성하는 3요소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일관성, 정직, 최선. 그게 신실함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관성 있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 주시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삶 속에서 일관성 있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적용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다윗은요, 원수의 나라의 왕이었던 아기스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았으면. 처음에 아기스는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받아들였는데 다윗이 너무나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가 변화된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데리고 왔다가 지금은 다윗을 진짜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신실하게 사니까. 그래서 그를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경호대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경호대장 누구를 심어놓을까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경호대장은 바로 옆에서 그냥 칼 뽑아가지고 옆에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가장 믿는 사람을 자기 옆에 뒀겠죠. 근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어요. 원수의 나라에서 온 장수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의 허물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칭찬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누구의 말이에요? 아기스의 말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근데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아기스가 본인의 입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다윗 때문에 아기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오늘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뺀질되거나 통박 굴리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재로 발탁하시는 거예요. 그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또 포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쓰십니다. 신실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요셉 다 신실했어요.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어디를 가나 인정받았어요. 야곱은 자신이 속는 것을 알고도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신실한 통치를 합니다. 모세는 신실하게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리더의 표본을 보이며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베드로는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바울은 신실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요셉이요. 요셉. 그는요 언제든지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살다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 포기하겠죠. 내가 신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할 수도 있겠죠. 그 고난 속에서. 그런데요 그 신실함을 놓치지 않아요.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려요. 종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되는 보디발이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하죠. 신뢰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 빼고 모든 걸 다 맡겨요. 돈까지 다 맡겨요. 종한테. 종한테 돈을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요셉한테 다 맡겨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실함의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저버릴 수 없어서 뿌리쳤다가 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신실함 포기할 만도 하죠. 내가 신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제 감옥인가? 난 이제 완전 밑바닥이네. 이거는 희망도 없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았더니 결과가 감옥이야? 아유, 나 이제 신실하게 안 살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 정도 갔으면 이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요. 죄수인 요셉을 신뢰해서 간수가 해야 할 일을 죄수인 요셉에게 맡겨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감동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면 간수가 죄수한테 일을 맡깁니까? 다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신실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경은 이런 구절을 항상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신실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모습을 가졌을 때. 결국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에 대흉년이 왔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살리는 사역은 예수님 사역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한번 잘 꿨다고 그 총리가 된 줄 아세요? 우리는 청소년부에서 그 잘못 가르칩니다. 요셉이 꿈꿔가지고 어릴 때 꿈꿔서 요셉의 총리가 되는 꿈을 꿔서 나중에 총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여기서 대통령 나오고 국무총리 나와야 됩니다. 잘못된 적용이에요. 요셉은 꿈꿨을 때도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산 거예요. 신실하게 살다가 고난을 겪지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다 감옥에 가고 그 신실함 속에서 결국 최종 종착점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고 고대 근동지방에 엄청난 흉년이 왔을 때 그 신실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죠. 그래서 그 쌓아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사역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함에 여러분 초점 맞춰야 되지. 요셉이 꿈 한번 잘 꿔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셉의 삶을 볼 때,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일생을 여러분 공부하고 묵상할 때는 요셉의 신실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미래. 여러분,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필연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닥치고 안 좋은 삶의 환경이 와도 아 이건 하나님의 필연이니까 나 인생에서 필요하니까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아 너무 신앙이 좋아서 신앙 너무 좋은 분이라 고난이 왔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묵묵히 참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 있으세요? 그럼 버리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버리세요.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더 좋은 삶,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에요. 한번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면 그 살은 상처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지 고난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착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맨날 고난만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 고난만 견뎌내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하는 불교의 철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비유로 들면 스페셜한 반찬이에요. 스페셜한 반찬은 가끔 필요한 것이지 매일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 인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스페셜한 반찬을 가끔 우리 인생에 얹어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지 맨날 우리 스페셜한 반찬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이 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교육이 있어서 그때 고난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세요.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 있다면은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믿음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 고난이 오지 아 그냥 견뎌내야지 고난이야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야 그래 하나님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이제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제 회복을 주시겠지 그럼 기대하면 그 사람에게 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믿음의 내용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대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실함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세워줄 것을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는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 중에 쓴 시편에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3편 3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거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거든요. 그때 어떤 고백해요? 하나님 내 머리 들어주실 것이고 영광을 주실 분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시편 6편 9절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17편 8, 9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항상 기대가 있어요. 시편을 잘 보세요. 항상 기대가 있어요. 내 원수들 물러갈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 있거든요. 근데 물러갈 거래요.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래요.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래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래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기대가 있어요. 회복에 대한 기대.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불행한 여인이었던 룻. 룻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과부예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다시 말하면 거지 생활입니다. 거지 생활. 근데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시어머니를 따랐고 열심히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지 생활이었지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됐죠? 그 지역에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도 1차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기대했더니. 사실 룻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대가 나왔을까요? 내가 가장 위대한 다윗의 증조모가 된다? 기대나 했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기대? 구체적인 기대는 없었지만 추상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이지선 자매님. 전 이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할 줄 압니다. 그분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하루아침에 예쁜 얼굴, 아름다운 학창시절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녀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과 기대로 말미암아 그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매스컴을 타게 돼서 유명해졌어요. 자신이 쓴 책이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교회, 그 다음 한인교회에서 다 간증 집회를 했어요. 미국의 LA나 뉴욕 큰 교회들은 다 왔다 갔어요. 이지선 자매님. 간증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UCLA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을 믿고 그 안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의 고난이 비전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시죠? 또 유학생활 힘들죠?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참 참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너는 뭐 자녀도 없고 결혼도 하는데 뭐가 힘드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과 눈물 어린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과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위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고난은 계속됩니다. 유학생활 끝난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또 찾아옵니다. 이민생활에서 지금 막 발버둥치며 정착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 정착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 신앙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해석을 잘 하십시오. 어떤 해석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는 변치 않고 요셉처럼 어느 상황에 있든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조차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